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기에 당국이 브뤼셀에 연쇄 테러를 가해 적어도 31명을 살해하고 271명을 다치게 한 주범들 가운데 한 명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판 레이우 벨기에 연방검사는 오늘 이번 연쇄 테러에 자살폭탄을 터뜨린 범인들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형제지간인 칼리드와 브라힘 엘 바크라위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판 레이우 검사는 특히 칼리드의 경우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몸에 있던 폭탄을 터뜨렸다고 말했지만 공항 폐쇄회로 카메라에 촬영된 다른 두 명의 용의자 신원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판 레이우 검사는 다만 자살 폭파범 가운데 한 명이 공항 휴지통에 유언장을 남겼으며 당국이 브뤼셀 샤이르베이크 지구의 한 주택 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폭발물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벨기에 언론들은 브뤼셀 연쇄 테러의 또 다른 주범으로 알려진 나짐 라크라이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었지만 판 레이우 검사는 이번 테러와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는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 경찰이 이스탄불 지역에서 기습 작전을 벌여 이슬람 순위파 무장 조직 ISIL 요원 7명을 체포했다고 터키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터키 경찰은 독일 정보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어제 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은 이스탄불 내 독일인을 겨냥해 공격을 기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터키 보안군은 또 어제 시리아에서 터키로 몰래 잠입하려 한 ISIL 테러 용의자 10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자살폭탄용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이 예멘 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훈련소를 공습해 수십 명의 테러 분자들을 사살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이번 공습은 미국인들을 위협하는 공격 기지로 예멘을 이용하고 있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자 알카에다를 격퇴하고 그들의 거점을 없앤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국 대변인은 미군이 공습한 알카에다 훈련소에서 70여 명의 테러분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며 전문가들이 이번 공습의 성과를 평가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 듣고 계십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 방문에 이어 오늘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 행사에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마크리 대통령은 미국 등 자유시장 경제 국가들과의 강력한 경제 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은 40년 전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정권의 서막이 된 쿠데타로 인한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군사 독재의 기간 중 3만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한편 지난주 비밀 해제된 미국 문서들에는 미국이 당시 인권 유린을 자행한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을 지지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방문에 반대하는 인사들은 미국이 과거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을 지지했던 데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 CBS 방송이 최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는 쿠바와의 민간 사업과 문화 교류 재개가 미국의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40%만이 양국 간 국교 정상화가 쿠바를 민주화로 이끌 것이라고 답한 반면 나머지 절반가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미국인 10명 가운데 6명은 양국 간 국교 정상화에 그리고 응답자 대부분은 쿠바에 대한 미국의 무역 금수 조치 해제에 찬성했습니다. 러시아를 방문 중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오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잇따라 회담할 예정입니다. 미 국무부는 케리 장관이 시리아에서 휴전이 지속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과 인도주의적 지원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케리 장관은 또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동부 칠러 분리주의자들에게 정전협정을 준수하도록 더욱 압박할 것을 촉구할 계획입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진행의 조상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보내드릴 주요 한반도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청와대를 겨냥한 테러 위협을 노고로 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 경고했습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심각하게
미국이 한국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려는 이유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충실히 이행하고 추가 제재 마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는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청와대를 겨냥한 테러 위협을 노고로 하고 있는 데 대해 강력히 경고했습니다.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이른바 중대 보도를 통해 박근혜 정부에 대한 보복전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김환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 정부는 23일 북한이 박근혜 대통령을 제거하기 위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한 데 대해 비열하고 천박한 행태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 보도에 대해 통일부 대변인 논평을 내고 북한이 한국의 국가원수를 저열하게 비난하고 국가원수와 청와대를 직접 겨냥해 보복전, 불바다 등을 운운하며 테러 위협을 가한 데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입니다.
정부는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한 데 이어 우리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국가 원수에 대한 인신 모독성 공격과 모독을 계속하고 이제 우리 국가 원수와 국민을 향해 사실상 테러 위협까지 나서고 있는 것을 결코 묵과할 수 없습니다.
정 대변인은 북한이 이런 막무가내식 위협을 통해 국가안보와 평화를 지키려는 한국 정부와 국민의 단합된 의지를 흔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명백한 오판임을 알아야 한다며 북한이 어떤 도발이라도 감행한다면 군은 단호하고 가차없이 응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대변인은 이와 함께 모든 원인은 북한의 도발이라는 점을 북한이 직시해야 한다며 올바른 변화의 길을 찾으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의 원인이 바로 북한의 도발 때문이다라는 점을 좀 북한이 직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위기는 이렇게 우리를 비난하거나 또 위협한다고 해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스스로를 돌아봐서 진정으로 살 길을 찾고 민족과 자기 주민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촉구합니다.
이에 앞서 북한 대남기구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23일 중대 보도를 발표하고 박근혜 대통령과 청와대를 겨냥한 군사행동에 나서겠다고 위협했습니다. 북한이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 보도라는 형식으로 성명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중대 보도에서 이 시각부터 인민군 정규부대와 노농적위군, 붉은청년근위대 등 전체 인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상대로 한 보복전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고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지난 21일 한국 공군의 북한 핵심 시설을 겨냥한 정밀 타격 훈련을 거론하면서 최고 수뇌부 집무실을 파괴하기 위한 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또 보복전은 수령 결사 옹의전이라며 이를 위해 대구경 방사포들도 청와대를 순식간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격동 상태에 있다고 위협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그러면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중대 보도가 나오게 된 배경과 북한의 의도에 대해 전문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의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를 노시창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조평통이 이렇게 험한 표현을 동원하면서 특히 한국의 청와대를 직접 겨냥한 협박을 하고 나온 배경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한 세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한미연합훈련, 키리졸브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거기에서 보면 평양진격훈련이랄지 또는 김정일 집무실의 정밀 타격 훈련 이런 표현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아, 또 탐수 작전이라는 표현도 나오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서 북한으로서는 상당한 자극을 받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북한이 밀리지 않겠다. 박근혜 정부의 대북 압박에 대해서 밀리기 시작하면 계속 밀린다. 이런 차원에서 오히려 말로써 상당히 강하게 역으로 남측 정부를 압박하는 말폭탄을 터뜨리는 이런 행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조평통 중대보도는 정규 부대는 물론이고 노농적위군 또 붉은 청년 근위대 등 일일이 그 조직을 거론하면서 또 전체 인민이 보복전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은 네네.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역시 이것은 이제 북한 내부의 주민들의 일사불란한 일치 단결된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측면이라고 봐야 됩니다.
네.
특히 7차 당대회를 앞둔 상황에서 김정은 체제에 대한 충성, 내부 결속 이것이 가장 중요하게 지금 그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조평통 중대 보도에 나오는 다양한 그 부대들 노농적위군이나 붉은 청년 근위대 이런 그 부대들의 등장은 결국 전 사회적으로 북한에 대한 국제사회 압박 또 박근혜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반발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통해서 내부 결속을 깨하는 뭐 이런 행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북한은 최근에 신형 대구경 방사포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번 중대 보도에서도 네. 방사포로 청와대를 불바다로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위협을 했습니다. 이 방사포라는 네. 것이 그렇게 위협적인 것입니까?
방사포는 뭐 지금 북한에서는 방사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만 한국에서는 다련장 로켓포. MLRS라고 우리가 약칭으로 부르는 겁니다.
네.
결국 파이프 한 10개 이상의 파이프에다가 로켓을 그 장착해서
네.
거의 뭐 매 시간에 걸쳐서 한꺼번에 거의 날아가는 그런 그 로켓이다 이렇게 봐야 되고
네.
운동장 한 서너 개 정도는 거의 초토화시킬 수 있는
아,
네. 그런 수준의 능력이 있다. 또 그 사정거리가 지금 북한이 갖고 있는 방사포가 최대 200km 이상까지도 나가는 이런 정도의 무기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 사전에 이 방사포를 제압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이 방사포의 그 위력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에서는 매우 위험한 무기다. 또 서울이 개성에서 반경 뭐 10km도 안 되는
네.
그런 거리에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방사포가 서울을 집중적으로 만약에 그 공격하는 그런 차원에서 준비가 됐다면 매우 위협적인 무기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그런데 이번 조평통 중대 보도가 주장한 것처럼 북한이 네. 직접적인 군사 도발에 나설 가능성은 있다고 볼 수 있나요?
지금 당장 북한이 군사적인 무력시위를 한다 이것은 그렇게 가능한 범위는 아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키리졸브 훈련이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그 과정에서 지금 독수 연습과 쌍용 훈련 이런 것들이 지금 진행되는 실전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적인 시위에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당장은 높진 않다. 다만 북한이 NLL 이남 수역으로 그 해안포를 쏜다 할지 또는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다 할지 또는 동해상으로 중거리 미사일 발사 이런 것은 북한이 지금 간헐적으로 하고 있는데 당분간 그런 무력시위의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지금 당장 북한이 직접적인 군사적인 시위에 나설 가능성은 그렇게 높진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 조평통 중대보도라는 형식이 이례적인데요. 여기에는 어떤 네. 의미를 갖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이제 조평통 중대보도의 그런 형식이 나왔습니다만 조평통 중대보도는 그동안 거의 없었던 겁니다.
네.
그렇게 보면 상당히 이례적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조평통이 갖고 있는 위상 자체가 통일전선부보다는 좀 아래에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북한의 정부 또 민간 부분을 좀 포괄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 성명이 그 중대보도가 갖고 있는 수준은 상대적으로 좀 낮다. 청천부 성명이랄지 국방위원회 성명보다는 낮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북한이 좀 말폭탄의 성격을 띠는 그런 차원에서 좀 더 낮은 수준에서 그런 그 중대 보도 형식을 띄어서 외부에 북한의 불만을 표시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북한은 이런 위협을 통해서 대외적으로 얻고자 하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역시 그 두 가지 측면입니다. 하나는 외부 세계의 북한이 끌려가지 않는다. 북한이 그 대미 또 대외 대남 부분에 있어서 북한이 전혀 굴하지 않고 자신들의 그 김정은 체제를 통해서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그 체제를 수호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측면은 한국 사회의 그 남남 갈등을 조장하는 그래서 한국 사회의 어떤 분위기를 상당히 어렵게 만들어서 정부와 민간 차원에서의 좀 분열을 깨하는 이런 그 의도가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미국과 한국의 합동 군사훈련이 실시되고 있고 북한은 나름대로 또 이렇게 갈수록 공격적인 태도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어떤 그 국지적인 충돌 가능성은 없을까요?
국지적 충돌 가능성은 그 충돌에 지금 직접적으로 그 충돌 상황으로 간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북한이 남측을 상당히 자극하면서 심리적으로 충격을 주는 그러면서도 상당한 어떤 그 충격을 줄 수 있는 것들 예를 들면 NLL 이남 수역 그러니까 NLL 남측 수역으로 북한이 해안포나 로켓 발사를 한다 이렇게 되면 남한 한국 입장에서는 그것은 영해 침범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것에서 상당한 한국 사회를 그 압박하는 이런 차원의 북한의 행보랄지 또는 휴전선 내부에서 군사분계선 내에서 작년도에 목함지뢰 사건 비슷하게 또 북한이 군사적인 어떤 행동을 한다든지 또는 동해상에서 북한의 단거리 중거리 미사일 발사를 통해서 스테니스함의 그런 전개를 또 압박하는 이런 차원의 그런 저항도 군사적인 행동이 나올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네. 지금 남북한이 첨예하게 대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앞으로 7차 당대회를 지난 다음에 그 남북관계가 바뀌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을까요?
지금 당장 남북관계 차원에서는 뭔가 남북관계의 변화를 기대한다. 이것은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남북 당국이 삿바싸움을 벌이고 있고
네.
서로 간에 지금 강대강의 대결 구도를 지속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 박근혜 정부도 안보 중심주의로 지금 흘러가고 있고 북한도 남측을 압박한다 이렇게 본다면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는 남북관계 차원에서의 뭔가 변화를 모색한다 이건 쉽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이제 그 비핵화 문제와 평화협정 문제를 중국이 제기하고 있고 미국도 거기에 대해서 논의할 수 있다는 그런 입장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부 환경이 변화한다면 그런 과정에서 남북관계에는 변화할 수 있다. 그것은 7차 당대회 이후에 국제사회 대북한 관계가 어떻게 풀려가느냐에 따라서 남북관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김용현 교수와 함께 북한 조국 평화통일위원회가 발표한 중대 보도의 배경과 그 의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미국이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배치하려는 이유는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서라고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이 밝혔습니다.
We are discussing that with the Koreans. We have agreement in principle to do that. And I should say the reason for that is to be able to protect the entirety of the
카터 장관은 어제 열린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미국과 한국이 한반도 사드 배치에 관한 논의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사실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위협으로부터 한반도를 보호하기 위해 한국에 이미 배치되어 있는 미군과 한국군의 패트리언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추가하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과 한국은 최근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 발사 등 전략적 도발을 계기로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할지 여부에 대한 공식 협의를 시작했습니다. 캐나다 정부가 대북 제재를 적극 이행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했습니다. 북한의 잇따른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추가 제재 마련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백성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국내법 틀 안에서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 270호의 이행 조치를 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무부 대변인실은 21일 VOA에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한 새 유엔 결의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응해 부가적 제재 조치를 취하는 것을 지지한다며 북한 정권을 압박해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하고 주민들의 절실한 필요에 관심을 갖도록 만들기 위해 국제사회 동반국들과 계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대변인실은 또 국제 의무를 무시하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적 행동을 강력히 규탄한다는 캐나다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이은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것은 유엔 안보리에 명시된 의무를 무시하겠다는 북한 정권의 결심을 반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국제 의무를 준수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적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대변인실은 지난 7일부터 11일까지 평양에서 열린 북한 남자 아이스하키 친선대회에 캐나다인 9명이 참석한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해당 대회를 알고 있지만 추가로 언급할 정보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에는 캐나다 공관이 없어 영사 지원 역량이 지극히 제한되는 만큼 캐나다인들의 모든 북한 여행에 반대한다는 게 캐나다 정부의 지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
미국 재무부가 북한을 포함한 금융거래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달 북한이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해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함지아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이 미국 금융기관들을 대상으로 한 주의보에 북한을 또다시 포함시켰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21일 발표한 주의보에서 미국 금융기관들이 북한과의 금융거래에 관한 지침을 계속 따라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 대통령 행정명령에 따라 북한의 확산 활동에 연관된 금융, 상업 거래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으로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점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특히 이번 주의보에는 유엔 안보리의 새 대북 제재 2270호와 최근 발동된 대통령 행정명령 13722호를 추가해 금융기관들이 새로운 안보리 결의와 미국이 독자 제재 규정을 숙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산하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가 지난달 19일 북한을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과 관련해 대응 조치가 필요한 나라로 재지정한 데 따른 것입니다. 북한은 2011년 2월 주의 조치에서 최고 수준인 대응 조치로 상향 조정된 이후 6년 연속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의 리스트에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미 재무부 금융범죄단속반은 이 조치에 맞춰 계속해서 북한을 포함시킨 주의보를 내리고 있습니다. 금융범죄단속반은 이번 주의보에 북한과 함께 이란을 포함시켰으며 미얀마는 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로부터 주의조치 국가로 하향 조정되면서 제외됐습니다. V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미 하원 청문회에서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 문제가 논의됐습니다.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산하 아프리카 세계보건 인권 국제기구 소위원회가 22일 인신매매와 관련한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조진의 재미 탈북민연대 대표는 이날 청문회에서 탈북 여성들이 중국 내에서 겪고 있는 끔찍한 인신매매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She was dragged away by human trafficker. She was repeated and presumably
중국의 인신매매범들이 북한을 가까스로 탈출한 17세 여성을 성폭행하고 임신을 하자 강제로 낙태를 유도하는 약을 먹였다는 겁니다. 조 대표는 또한 중국 인신매매범들이 탈북 여성을 성폭행해 강제로 임신을 시킨 뒤 아기를 팔아넘기기 위해서 출산을 강요한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워싱턴에서 탈북자 구출과 정착 지원 활동을 하고 있는 조 대표는 이 두 사례는 자신들이 구출한 탈북 여성들의 이야기 가운데 일부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조 대표는 그러면서 중국 정부가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People Republic of China countries to violate the refugee convention assisting Kim Jong-un.
중국이 난민 협약을 계속 위반하면서 탈북자들을 강제 북송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머무는 탈북 여성들이 인신매매 취약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조 대표는 중국 정부가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탈북자들을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조 대표는 미국과 국제사회가 탈북자들의 고통과 비참한 상황을 외면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청문회를 주최한 크리스 스미스 위원장은 중국 내 탈북 여성들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They get hurt either way. If they're sent back to North Korea, they are incarcerated or killed.
북한으로 송환되면 처형되거나 수감되고 중국에 남으면 인신매매 희생자가 되는 등 어떤 상황에서도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스미스 위원장은 상황이 개선되는 움직임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조진의 대표는 전혀 변화가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워싱턴의 인권단체인 프리덤하우스의 마크 라곤 회장은 중국의 인구정책도 중국 내 탈북 여성 인신매매의 한 원인이라고 말했습니다.
The long-standing population policy of limiting the number of children and then both policy and culture favoring male babies has created
중국이 오랫동안 지속한 한자녀 정책과 남아 선호 문화로 인해서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초래됐고 그로 인해 신부감 판매 같은 인신매매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한편 이날 청문회에서는 미얀마와 사우디아라비아, 쿠바, 말레이시아 등의 인신매매 실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BOA 뉴스 이현철입니다.
한국 내 탈북자 대안학교를 지원하기 위한 걷기 행사가 서울에서 열렸습니다. 통일 유니워크란 이름의 이 행사는 참가자들이 1미터를 걸을 때마다 1원씩 적립해 탈북자 대안학교에 기부하도록 했습니다. 서울에서 박은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금 보니까 젊은 친구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통일에 대한 관심, 젊은이들의 관심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지난 일요일 서울 청계광장에는 600여 명의 대학생과 청소년, 시민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북한 인권학생연대가 주최하는 통일 유니워크 행사가 열렸기 때문인데요. 통일 유니워크는 청계광장을 출발해 을지로 4가에 배옥의 다리를 반환점으로 돌아 다시 광장으로 돌아오는 약 3.5km의 거리를 걷는 행사입니다. 한 사람이 1m를 걸을 때마다 1원씩 적립돼 1인당 최대 3,500원을 적립했는데요. 이 돈은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결혜열 학교 등 탈북민 관련 단체에 기부했습니다. 올해 통일 유니워크는 기부, 나눔, 그리고 북한인권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요. 행사를 주최한 북한인권학생연대의 문동희 대표입니다.
저희가 신청하신 분들이 대략 600명 정도가 되고요. 네. 그분들이 함께 걸으시면 약 200만 원 정도가 기부가 될 겁니다. 그 탈북자 청소년 대안학교가 보통 기숙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친구들이 생활하는데 생필품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합니다. 치약, 샴푸, 린스, 세안제부터 해서 상당히 많은 물품들이 필요한데 아마 그런 걸 구입하는데 주로 이용이 될 겁니다.
네.
탈북 청소년들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자유롭고 누구나 기회를 가지고 있고 노력하면 어떤 성취를 이뤄낼 수 있는 곳입니다. 지금 적응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만 여기 모인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고 더 함께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항상 올바르고 더 꿈을 이어나갈 수 있게 힘내서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쳐볼까요? 함성 한번 지금.
참가자들은 모두 자발적으로 참여한 청년과 시민들인데요. 숭이여고 2학년 최유나 양입니다.
되게 뉴스에서든지 뭐든지 되게 말들이 많고 그리고 저희는 한 민족인데 이렇게 분단되어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깝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열심히 걸어서 통일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걷기 행사와 동시에 청계광장에서는 기부 나눔 행사와 대학생 공연팀이 참여하는 공연 행사, 그림 그리기 등의 문화 행사가 함께 열려 참가자들이 함께 즐기면서 통일과 북한 인권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시원한 알지 맛있는 통일약과 드시러 오세요.
임금에게 진상하던 전통 약과의 한 종류인 개성약과. 이 개성약과를 재현한 통일약과를 판매해 기부금에 보태기도 했는데요. 통일약과를 판매한 자원봉사자들 역시 여고생들입니다.
네, 통일약과와 아이스티를 팔고 있습니다. 개성에 있는 약과인데요. 층으로 겹쳐진 약과라서 좀 더 촉촉하고 맛있어요. 그 북한 아이들을 위해 쓰이게 되는 것이죠.
네, 저는요.
초등학교 때 학교에 탈북 청소년이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학교 거기서 연설도 했었거든요. 되게 친구들하고 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그걸 계기로 온 거죠.
시원한 알지.
북한의 인권 문제에 관한 사진들을 전시해 거리의 시민들에게 북한 인권 상황 개선과 통일의 중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탈북 청소년 라오스 북송 사건 이런 것처럼 이제 북한 학생들한테 지원해주고 있는 사진이랑 그다음 저희가 통일 유닛워크에서 그동안 했었던 활동들 그리고 책자랑 저희가 쓴 책 이렇게 해서 사람들 지나갈 때마다 하나씩 이렇게 드리기도 하고 그다음 기부도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벌써 많은 사람들이 기부를 해주시고 계세요. 지난해에는 제가 좀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재밌겠다 해가지고 했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직접 사람들한테 설명도 하고 그다음 부스 운영하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하는 걸 좀 더 알고 싶어가지고 이번엔 봉사자로 지원을 했어요. 재밌게 이 행사 자체를 어렵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재밌게 그냥 좀 다가올 수 있는 그렇게 만든 것 같아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걷기 행사와 돈으로 기부한 사람들도 많지만 치약, 비누 같은 생활 필수품들을 들고 와 기부한 사람들도 많습니다.
참가자분들이 기부 물품을 들고 오셔서 여기 기부를 하시는데 이 기부 물품이 그 탈북 대안학교가 있거든요. 거기에 기부가 되는 거고요. 생필품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저희 대학생들도 기숙사 생활하면 많이 쓰는 물품이잖아요. 대안학교 학생들도 똑같이 기숙사 생활하니까 많이 쓰일 것 같아요.
고등학교 시절 북한과 통일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박규태 씨와 최현서 씨. 대학생이 되어서도 이렇게 관련 행사에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되게 관심이 아주 많은 학생입니다. 제가 훈련소에 갔을 때 그 탈북자분이 강의를 하신 게 있었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너무 인상이 깊어서 그 이후로 북한에 조금 관심이 있었습니다.
탈북자들이 많은 새터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에서 고등학교를 나왔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한테도 관심이 되게 많았고 이런 네 그래서 이게 좀 기부도 하고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다를 거라고 저도 처음에 생각을 하고 학교에 갔어요. 근데 전혀 그런 다른 것도 없고 저희랑 별반 다를 것 없는 순수한 그런 아이들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막 도와줄 것도 많고 저희가 도움 받을 것도 많고 저희가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채워주기도 하고 저희가 이렇게 채워드리기도 하면서 이게 잘 어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속도보다는 참여입니다. 오늘의 행사는 여러분께서
시민들의 기부와 나눔으로 통일과 북한 인권 개선에 기여하고자 열린 통일 유니워크. 이번 행사에서 적립된 금액은 모두 탈북 청소년 대안학교인 결혜열 학교 등 탈북민 관련 단체에 전달할 예정입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박은정입니다.
오는 27일 밤 방송부터 VOA 한국어 방송 단파 주파수가 바뀝니다.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보내드리는 중파 AM 1188kHz는 바뀌지 않습니다. 저녁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460, 9490, 11990kHz로 저녁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7460, 11990, 12110kHz로 방송됩니다. 3월 28일 새벽 방송부터는 단파 5875, 7365, 7485kHz로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립니다. 청취자 여러분의 애청 바랍니다.
세계 곳곳의 뉴스와 미국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박영석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습니까?
네, 벨기에 브뤼셀 연쇄폭탄 테러 현장에서 자폭한 테러범 두 명은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진 형제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벨기에 폭탄 테러 관련 소식 먼저 전해드리고요. 이어서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 방문을 마치고 아르헨티나를 방문했다는 소식, 그리고 어제 미국 서부 세계주에서 실시된 이 경선 소식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먼저 벨기에 테러 소식부터 살펴볼 텐데요. 어제 브뤼셀에서는 이 공항과 지하철역에서 벌어진 연쇄폭탄 공격으로 많은 사상자가 나왔습니다. 자폭탄 테러범들 형제로 밝혀졌군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벨기에 검찰이 기자회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이 벨기에 국적인 30살의 브라힘 엘 바크라위, 그리고 27살인 칼리드 엘 바크라위 형제인데요. 이들은 자벤템 국제공항 출국장 주변에서 이 폭발물이 들어있는 여행 가방을 터뜨리고 자폭했습니다.
네.
예, 이 두 사람은 벨기에 경찰이 공개한 이 공항 CCTV에 테러 공격 직전의 모습이 찍혔는데요. 이 폭발물이 든 걸로 보이는 대형 여행 가방을 올린 카트를 하나씩 밀면서 이 복도를 나란히 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 현장 CCTV에 이 둘 외에 다른 용의자의 모습도 잡혔다고요?
예, 엘 바크라이 형제와 함께 역시 폭발물이 든 걸로 보이는 가방을 밀고 가는 한 남성의 사진이 공개됐는데요. 앞서 벨기에 언론들은 이 남성이 지난해 11월 파리 테러와 관련해서 수배 중인 25살의 나짐 라크라이고 오늘 검거됐다는 소식을 긴급히 전하기도 했는데요. 오보로 확인됐습니다.
네.
예, 벨기에 검찰은 CCTV 속의 남성의 신원을 특정하진 않았고요. 조금 전 기자회견을 갖고 아직 이번 브뤼셀 연쇄 테러 공격과 관련해서 체포된 사람은 없다고 확인했습니다.
예. 이 라크라위도 테러 혐의로 벨기에 경찰이 수배 중이었던 인물이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모로코계 벨기에 국적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이 프랑스 파리 테러 때도 폭탄 제조를 맡았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라크라이가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ISI의 지역 총책으로 유럽 내 핵심 인물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지난 18일 브뤼셀에서 파리 테러범 중에 한 명인 살라 압데슬람이 체포됐는데요. 이 압데슬람이 숨어있던 집에서도 이 라크라이의 지문이 나왔고요. 그래서 벨기에 당국은 이번 브뤼셀 테러 전날에 이미 라크라이의 이름을 공개하고 수배령을 내린 상태였습니다. 한편 압데슬람도 벨기에 경찰과의 조사에서 브뤼셀에서 또 다른 공격을 준비하고 있고 실행에 옮겨질 수도 있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벨기에에서 이미 그 추가 테러에 대한 경고, 어떤 그 정보가 있었는데도 사실상 막지 못한 거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 당국의 테러 대응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해 11월 130여 명이 숨진 파리 연쇄 테러 때도 이 총재인 압델하미드 아바우드를 비롯해서 주범 9명 가운데 4명이 바로 벨기에 출신들이었습니다. 예, 벨기에는 유럽에서도 특히 무슬림 이민자들이 많은 나라인데요. 이들이 벨기에 사회에 성공적으로 통합하지 못하면서 이 사회에 대한 불만이 커지고 이슬람 극단주의에 빠져드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도 이미 있었습니다.
네.
예, 앞서 말씀드린 아바우드 그리고 압데슬람 모두 이 브뤼셀 인근 몰렌베크 출신인데요. 예, 몰렌베크는 1960년대부터 중동계 이민자들이 몰려들면서 지금은 인구의 30% 이상이 무슬림 이민자들이라고 합니다.
네. 자, 어제 연쇄 테러로 인한 사상자 집계가 좀 더 바뀌었군요.
예, 어제 연쇄 폭탄 공격으로 최소한 31명이 숨지고 270명 이상 다쳤다고 벨기에 당국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 다친 사람 중에는 중상자도 있어서 앞으로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는데요. 처음으로 신원이 밝혀진 사망자는 자벤템 공항에서 숨진 이 페루 국적의 37살 여성 아델마 타피아 루이스입니다. 이 루이스는 벨기에인 남편과 함께 브뤼셀에 사는 친척을 방문하기 위해서 여행길에 올랐다가 변을 당했는데요. 이 폭발 직전에 남편과 4살 난 쌍둥이 딸들은 공항 떨어진 곳에 있어서 부상만 입었다고 합니다.
예. 자, ISIL은 어제 그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군요.
예, 테러 발생 몇 시간 뒤에 공식 성명을 내고 이번 공격은 시작에 불과하고 앞으로 더 끔찍하고 참혹한 결과가 벌어질 것이라고 위협했는데요. ISIL이 이번 공격의 이유를 밝히진 않았지만 앞서 파리 테러범들이 체포되거나 또 체포 과정에서 사살된 데 대한 보복일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벨기에는 또 이라크에서 이 ISIL을 겨냥한 미군 주도 연합군 공습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 추가 테러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영국 등 이 유럽의 주변국들도 이 테러 공격에 대비해서 경계 수위를 높였고요. 미국도 이 테러에 대비해서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유럽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에게 대중교통이나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에 주의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네. 자,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무자비한 공격이었는데 세계 지도자들 이번 공격을 일제히 규탄하고 나섰죠?
예,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 백악관 트위터에 관련 동영상을 올렸는데요. 미국은 벨기에와 함께할 것이라면서 무고한 시민들을 공격한 이 테러 분자들을 규탄한다고 말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 동맹이자 친구인 벨기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할 것이라면서 테러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 세계가 하나로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예, 또 프랑스와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 데이비 캐머런 영국 총리도 이번 공격을 유럽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규정하고 강력한 대응을 다짐했고요. 옌스 스톨텐베르크 나토 사무총장도 이번 테러는 민주주의에 대한 비겁한 공격이라면서 이 나토 동맹국들이 벨기에와 함께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아,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에 이어서 아르헨티나를 방문하고 있다고요?
네, 오바마 대통령이 부인 미셸 여사 그리고 두 딸과 함께 어젯밤 이 자정을 넘긴 시간에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이 얼마 전에 취임한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신임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요. 이번 방문은 국빈 방문으로 미국 대통령의 아르헨티나 국빈 방문은 19년 만에 처음입니다.
네, 이 아르헨티나는 14년 만에 우파 정권이 집권하면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이군요.
예, 마크리 대통령은 이 기업인 출신인데요. 미국을 비롯한 서방국들과의 관계 개선 또 경제 협력 확대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이번 정상회담이 이루어지는 건데요.
네.
예, 그래서 미국과의 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14년 동안 좌파가 집권했었지만 2014년에 이 국가 부도 사태를 맞았고요. 이후에 경제가 나아지지 않으면서 이 정권이 교체됐습니다. 마크리 대통령은 이 대통령 선거 당시에 경제 활성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었습니다.
네. 자, 오바마 대통령의 일정, 아르헨티나에서 일정은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나요?
예, 오늘 마크리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 이어서 국빈 만찬에서 연설할 계획이고요. 또 내일은 아르헨티나에서 군사 독재 정권의 시작을 알린 이 쿠데타 40주년 기념일인데요. 이 군사 독재 기간 중에 희생된 3만 명을 추모하는 행사에도 참석해 헌화할 예정입니다.
예. 그런데 그 최근 미국에서 비밀 해제된 문서를 통해서 과거 미국 정부가 아르헨티나의 군사 정권을 지지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죠.
예, 바로 지난주였는데요. 특히 공교롭게도 오바마 대통령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이 미국 정부가 과거에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을 지지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앞서 백악관은 이 비밀문서 해제와 관련해서 미래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는 게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아르헨티나에서는 이번에 해제된 이 비밀문서 내용과 관련해서 미국 정부가 공식으로 사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미국 대통령 선거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어제 미국 서부 3개 주에서 선거가 실시됐는데요. 자,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서남부 애리조나주에서 공화당과 민주당 선두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 그리고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 후보가 각각 승리를 거뒀습니다. 하지만 서부 유타주에서는 공화당의 테드 크루즈 후보와 민주당의 버니 샌더스 후보가 이겼고요. 샌더스 후보는 아이다호주에서도 승리를 챙겼습니다.
네, 자, 공화당 선거 결과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죠. 애리조나주의 대의원 58명이 있었는데 트럼프 후보가 독차지를 했군요.
예, 애리조나주는 1위한 후보에게 대의원을 모두 몰아주는 이 승자 독식 제도를 취하는데요.
네.
예, 트럼프 후보가 47%의 지지율로 1위를 하면서 대의원 58명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이 테드 크루즈 상원 의원은 25% 지지를 얻는 데 그쳐서 2위에 올랐고요. 존 케이시 오하이오 주지사는 10% 지지에 그쳤습니다.
네. 자, 트럼프 후보가 당초 애리조나주에서 쉽게 승리할 것이다 이런 예상들이 많았죠?
예, 이 애리조나주는 남쪽으로 멕시코와 국경을 마주하고 있는데요. 애리조나 유권자들 가운데서는 이 트럼프 후보의 강경한 이민 정책에 공감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네.
예, 또 젠 브루어 전 애리조나 주지사, 또 마리코파 카운티 치안 담당인 조 아파이오 보안관의 지지를 받은 것도 트럼프 후보에게 도움이 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브루어 전 주지사와 아파이오 보안관은 불법 이민자들을 강경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었습니다.
네, 트럼프 후보가 이렇게 애리조나주에서는 큰 승리를 거뒀습니다만 당원대회 방식으로 열린 유타주 선거에서는 크루즈 후보에게 패했군요.
예, 공화당의 경우 이 유타주에는 대의원 40명이 걸려있는데요. 유타주는 이 대의원 배분 방식이 좀 복잡하다고 말씀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예, 어제 말씀해 주셨는데 지지율 50%를 넘기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 주셨죠.
예, 맞습니다. 이 50%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나올 경우 그 후보에게 대의원 40명을 모두 안겨주는데요.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나눠주는 방식입니다.
네.
예, 그런데 이 크루즈 후보가 50% 지지율을 넘겼습니다. 무려 69%에 달하는 지지를 보여서 대의원 40명을 모두 챙겼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 당초에는 케이시 후보가 크루즈 후보의 지지표를 좀 뺏어갈지도 모른다 이런 우려가 있었는데
네.
그 밋 롬니 전 매사추세츠 주지사가 크루즈 후보에게 표를 몰아줘야 된다 이런 또 주장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과연 케이시 후보의 지지율은 어느 정도로 나왔을지 궁금했는데 어떻게 됐습니까?
예, 17% 지지를 얻는데 그쳤습니다. 예, 크루즈 후보와 케이시 후보의 지지율을 합치면 무려 86%에 달하는데요.
네.
예, 그러니까 트럼프 후보가 이 유타주에서는 완패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유타주는 주민의 대부분이 몰몬 교도들인데요. 트럼프 후보가 원래도 이 몰몬 교도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었고요. 몰몬 교도인 밋 롬니 전 주지사가 열심히 반 트럼프 운동을 벌이고 있는데요. 이 역시 영향을 미쳤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그 밋 롬니 전 주지사도 그렇고요. 이 트럼프 후보가 공화당 후보 지명을 받을 가능성이 점차 높아지면서 공화당의 주류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이 크루즈 후보를 좀 지지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요?
예, 공화당 대통령 후보 경선에 나섰다가 지난달 말에 중도 사퇴한 이 제프 씨 전 플로리다 주지사도 수요일에 이 테드 크루즈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부시 전 주지사는 크루즈 후보가 원칙에 기반을 둔 한결같은 보수주의자고 이 공화당을 단합할 수 있는 후보라면서 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네, 자 공화당의 경선 결과를 살펴봤고 이번에는 민주당 경선 결과 좀 살펴볼까요?
예, 민주당은 어제 애리조나, 유타, 아이다호 이렇게 세 곳에서 경선을 치렀는데요. 애리조나주에서는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이 58% 지지를 보이면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이 당원대회 방식으로 열린 유타주와 아이다호주에서는 샌더스 후보가 80%와 78% 압도적인 지지율로 클린턴 후보를 눌렀습니다.
네, 그 민주당은 이제 지지율에 따라서 대의원을 나누어 갖는 방식인데 어제 유타주와 아이다호주에서 샌더스 후보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됐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그리 큰 도움은 되지 못합니다.
예,
이 클린턴 후보가 승리한 애리조나주 대의원 수가 유타주와 아이다호 대의원 수를 합친 것보다 훨씬 많습니다.
네.
예, 현재 샌더스 후보가 대의원 확보 면에서 클린턴 후보에게 크게 뒤지고 있는데요. 샌더스 후보는 어제 3개 주 가운데 2개 주에서 승리는 했지만 클린턴 후보보다 대의원 6명을 더 챙기는 데 그쳤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마지막으로 현재 그 대의원 확보 상황을 좀 살펴보죠.
예, 민주당은 대의원 2,383명 이상을 확보해야 이 후보 지명을 받을 수 있는데요. AP통신의 집계를 보면 현재 클린턴 후보가 1,681명, 샌더스 후보는 927명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 전현직 의원이나 당 지도부 인사들로 구성되는 슈퍼대의원까지 다 합친 숫자인데요. 민주당의 슈퍼대의원들은 이 주의 경선 결과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지지 후보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공화당의 경우는 후보 지명을 받기 위해서는 대의원 1,237명이 필요한데요. 현재 트럼프 후보가 739명, 크루즈 후보가 465명, 그리고 케이시 후보가 143명입니다.
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세계는 지금 박영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북한은 대체로 맑겠으나 함경남북도는 낮부터 구름이 많아지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3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영하 4도에서 영상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북도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평양은 아침 최저 0도, 낮 최고 11도, 남포 최저 1도에서 최고 9도, 신해주는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11도, 강계 최저 영하 1도, 최고 영상 7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황해도 지역도 대체로 맑은 가운데 구름 조금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해주 최저 2도, 최고 11도, 개성 최저 0도, 최고 12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함경남도, 양강도, 강원도는 구름이 다소 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함흥 최저기온은 영하 1도, 최고 영상 8도, 해산 최저 영하 3도, 최고 영상 3도, 원산은 최저 1도, 최고 8도를 기록하겠습니다. 함경북도 역시 구름의 양이 많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청진 최저기온은 2도, 최고 6도, 선봉 최저 2도, 최고 7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해상 날씨입니다. 동해는 구름 많이 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구름 조금 끼겠는데요. 물결은 0.5에서 2m 정도로 일겠습니다. 모레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금요일인 모레는 가끔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기온은 0도에서 12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뉴스투데이 3부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조상진이었습니다. 끝으로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벨기에 당국이 브뤼셀에 연쇄 테러를 가해 적어도 31명을 살해하고 271명을 다치게 한 주범 가운데 한 명을 계속 추적하고 있습니다. 프레드릭 판 레이우 벨기에 연방검사는 오늘 이번 연쇄 테러에 자살폭탄을 터뜨린 범인들은 언론에 보도된 대로 형제지간인 칼리드와 브라힘 엘 바크라위가 맞다고 밝혔습니다. 판 레이우 검사는 특히 칼리드의 경우 말베이크 지하철역에서 자신의 몸에 있던 폭탄을 터뜨렸다고 말했지만 공항 폐쇄회로 카메라에 촬영된 다른 두 명의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판 레이우 검사는 다만 자살 폭파범 가운데 한 명이 공항 휴지통에 유언장을 남겼으며 당국이 브뤼셀 샤에르베이크 지구의 한 주택 수색 과정에서 다량의 폭발물을 발견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앞서 벨기에 언론들은 브뤼셀 연쇄 테러의 또 다른 주범으로 알려진 나짐 라크라위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보도했었지만 판 레이우 검사는 이번 테러와 관련해 체포된 용의자는 아무도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터키 경찰이 이스탄불 지역에서 기습작전을 벌여 이슬람 순위파 무장조직 ISIL 요원 7명을 체포했다고 터키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터키 경찰은 독일 정보당국으로부터 입수한 첩보를 토대로 어제 작전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ISIL은 이스탄불 내 독일인들을 겨냥해 공격을 기도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터키 보안군은 또 어제 시리아에서 터키로 몰래 잠입하려던 ISIL 용의자 10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 가운데 한 명이 자살폭탄용 조끼를 입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에서는 올해 들어서만 4건의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한 가운데 당국은 ISIL이나 쿠르드족 반군들이 공격을 벌인 것으로 의심하고 있습니다. 미군 전투기들이 예멘 내 국제 테러 조직 알카에다 훈련소를 공습해 수십 명의 테러분자들을 사살했다고 미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피터 쿡 국방부 대변인은 어제 이번 공습은 미국인들을 위협하는 공격기지로 예멘을 이용하고 있는 알카에다 아라비아 반도 지부에 타격을 가하는 것이자 알카에다를 격퇴하고 그들의 거점을 없앤다는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쿡 대변인은 미군이 공습한 알카에다 훈련소에서 70여 명의 테러분자들이 훈련을 받고 있었다며 전문가들이 이번 공습 성과를 평가하는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뉴스 듣고 계십니다. 타이완 정부는 오늘 중국과의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지에 해외 언론들을 초청하는 등 적극적인 행보에 나섰습니다. 타이완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스프레틀리 군도의 타이핑섬은 이투아바로도 불리며 타이완 본토와는 남쪽으로 2,000km가량 떨어져 있습니다. 약 46헥타르 면적의 이 섬에는 대다수가 군인들인 200여 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당국은 이곳에 10개 침상을 갖춘 병원과 어민지원소, 활주로 등 여러 사회기반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측은 이들 시설은 항해와 조난선박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타이완은 또 태양열 발전시설 사용 등으로 타이핑섬을 친환경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3,000톤 규모의 연안 경비정을 정박할 수 있도록 부두시설을 확대하고 비행기들의 이착륙이 용이하도록 활주로 시설 보강 작업에도 나서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쿠바 방문에 이어 오늘 아르헨티나에 도착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늘 마우리시오 마크리 아르헨티나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저녁에는 국빈 만찬 행사에서 연설할 계획입니다. 마크리 대통령은 미국 등 자유시장 경제 국가들과의 강력한 경제 관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은 내일은 40년 전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정권의 서막이 된 쿠데타로 인한 희생자 추모 행사에 참석합니다. 아르헨티나에서는 군사 독재 기간 중 3만여 명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습니다. 한편 지난주 비밀 해제된 미국 문서들에는 미국이 당시 인권 유린을 자행한 아르헨티나 군사 정권을 지지한 사실이 나타나 있습니다. 미국인들의 절반 이상이 쿠바와의 국교 정상화에 찬성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과 CBS 방송이 최근 미국인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62%는 쿠바와의 민간사업과 문화교류 재개가 미국의 이익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또 응답자의 40%만이 양국 간 국교 정상화가 쿠바를 민주화로 이끌 것이라고 답한 반면 나머지 절반가량은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천일규였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한국어 저녁 방송은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밤 8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3시간 동안은 단파 7460kHz와 11990kHz로도 저희 방송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 1시간 동안 단파 9490kHz,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11935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은 단파 5875, 7365, 7485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